6장 16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간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노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34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들을 보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형편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형편에 져서 또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는 그대로 그 생각의 종이 되고 형편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형편을 뛰어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인간의 그 한계 밖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삶이 자신의 생각이나 육신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 삶 속에 나타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 때 사울은 왕인데도 골리앗이라는 형편 앞에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백성들도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그런데 다윗은 소년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고 저들 성교회는 이제
성교학교 기수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고 모든 어떤 인간의 상식을 다 뛰어넘어버리고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고 어린 소년 다윗이 하는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나 분명한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서 비롯됐느냐라는 것이죠. 이미 다윗 마음 안에서 골리앗이라는 형편을 다 이겼더라고요. 이미 마음에서 넘었어요. 사울은 싸워보지도 않고 마음에서 이미 져버렸잖아요. 다윗이 시글락이 불타고 저 자식 다 잃어버리고 함께하던 600명이 일제히 돌을 들고 다윗에게 다가오는데 울 기력이 없도록 슬퍼했다고 하니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데 다윗이 그 형편을 마음에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향하여 돌을 들고 그동안 함께했던 600명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넘을 수 있지? 어떻게 마음에서 그걸 이길 수 있죠?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600명의 마음을 한순간 돌려놨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었을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더라고요. 토요일 날 저녁 작년에 모임 때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스바 여왕이 찾아왔어요. 과연 내가 듣던 것처럼 그러한지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묻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모든 말을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복되도다 당신과 함께하는 자들이여. 중요한 건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사람이 많을 텐데 솔로몬에게 직접 찾아와서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솔로몬 듣던 것처럼 지혜로운 왕이로구나. 사람들이 스바 여왕처럼 직접 만나보고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는 복음을 가졌는데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통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면서도 야, 저 목사님 복음 하나는 확실한 목사님이래. 근데 그 복음 들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서 마음을 두들겨보면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안다는 그 생각 속에 있을 때 벌써 안다는 그 생각이 자신을 많게 하는 거죠. 어쨌든 다윗이 그 600명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능력이 다윗에게 있지 않아요. 솔로몬의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600명의 마음이 한순간 돌아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구원받는 거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그러는데 하늘의 별 딸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다윗의 마음이 그 600명이란 형편을 바라보고 형편과 싸우고 형편에 져버린 것이 아니고 나는 이 형편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한순간 600명의 마음을 딱 돌려주시더니 다윗이 마음에 용기가 생기니까 힘이 생기니까 소망이 생기니까 하나님 일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쫓아가라. 정녕 미치고 도로 좌절이라.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사람들이 형편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에이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렇지. 내 인생 속에 만나는 문제가 크든 작든 그 문제를 인하여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런 어려움을 주셔야 하는지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셔야 되는지 이런 형편 속에 나를 처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나면 형편을 바꿔주시기보다 마음에서 그 형편을 넘고 이기게 하시면서 그때 내게 허락하신 그 약속 그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 믿음은 아주 단순해요. 말씀 그대로 믿는 거.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뭘 잘하는 세계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우리 마음 속에 말할 수 없는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절망적인 형편을 만나서 되겠나? 안 되겠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반드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일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다윗이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약속을 의지해서 발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해서 발을 내딛는데 하나님이 또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애굽 소년, 아말렉이 종살이를 했던 애굽 소년, 그 애굽 소년이 아말렉을 주인으로 섬겼는데 병이 들자 버리고 갔던 거예요. 낮사흘 밤사흘 꼬박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버려지고 죽어가고 있었던 애굽 소년이 다윗을 만나면서 병을 고침을 받게 되고 음식을 먹고 온기를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말렉 진영으로 다윗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600명이 사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지쳐가지고 아말렉을 치러 가는 길에 부솔 시내에서 200명 지쳐서 거긴 머물러 두고 400명 거느리고 갔는데 아말렉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도 잃어버린 것 없이 도로 찾아왔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 볼게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에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애굽에서 나온 때를 추억하노니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우리를 대적한 일을 추억한다 이 말이. 왕은 지금 가서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멸하라 그랬어. 나이든 자나 젊은 자나 젖먹이 어린아이 소화할 것 없이 우양약대 이 아말렉에 속한 기식하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때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몇 명 데려갔는지 아세요? 보병 20만. 보병 20만 거느리고 갔으니까 싹 쓸어버렸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보냈는데 보병 20만 거느리고 가가지고요 남겨왔어요. 아가왕 살려왔죠.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건 남겨왔죠. 어린 양도 남겨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사울이 흐뭇했는지 기념비 세우고 축하했다니까. 지금 기념비 세우고 축하할 일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무엘이 다가왔어요. 다가오니까 사울이 막 기뻐하면서 실로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사울 왕 삼은 걸 후회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쫓아간 사울을 인하여 하나님은 왕 삼은 걸 후회하고 있는데 지금 자축하고 있고 기념비 세우고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잘 지켰다 그러면서 충만해가지고 복받으세요 하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왕이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 소울음 소리, 양떼 울음 소리 어찌입니까? 다 멸하셨으면 이 소리 들리면 안 되는 건데.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라면요 아말렉에 속한 어떤 것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보병 20만 거느리고 왔는데 다 멸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똑같은 아말렉인데, 예? 똑같은 아말렉인데, 지금은 얼마나 아말렉이 약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400명 거느리고 가서 다 멸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니죠. 요나단이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라. 인간 수단 방법 가지고 가면 전쟁의 결과는 항상 그래요. 내 생각 따라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면 어떤 불가능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목요일 날 저녁에 저희 장모님 길이 돼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줌이 좋긴 좋대요. 파라과이에 있는 조카도 한영 선교사가 큰 처형 아들이라가지고 거기도 들어오고 멕시코에 가 있는 제 둘째 아이도 들어오고 또 이제 둘째 처남 손이 처남 둘째 아들이 이제 선교사가 돼서 미국에 가 있는데 거더 들어오고 제 아내 형제가 이 7남매인데 제가 결혼해서 보니까 세 사람 구원 안 받았더라고요. 손이 동서 두 사람 손이 동서 두 분하고 이제 조카 한 명 해서 세 사람 구원 안 받았는데 언젠가 보니까 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 인원을 세하려 보니까 72명이라 하더라고요. 그날 45명이 들어왔거든요. 구원받은 가정 다 가족들이 구원받아 있으니까 처갓집 가면 그래 마음이 편하네요. 어떤 사람은 처갓집 덕 보고 산다 그러는데 저도 처갓집 덕을 본 사람이에요. 결혼식 하는 날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식 딱 마치고 신랑 간다고 김천교회에서 결혼식에 올렸는데 김천교회 형제들이 신랑 발바닥 때린다고 딱 잡아가지고 하여튼 그 우락부락하게 생긴 어떤 분이 계시더라고요. 강목을 가져와가지고 발바닥을 딱 때리는데 아니 이게 장난삼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때리더라고. 발바닥에 아무것도 없이 얼마나 아픈지 별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빵 때리는데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발에 힘을 줬더니 뚝 하고 부러지더라고요. 발이 부러진 게 아니고 강목이. 그러니까 제 아내가 막 쫓아와가지고 제 발을 끌어안더라고. 못 데리게. 김천교회 우리 처가집 식구가 한 30명 가까이 되네. 우 달라와가지고 딱 벽을 치니까 아무도 저를 못 데리네. 그래서 두 대 맞고 끝났는데 처가집 덕을 좀 본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이 살아생전에 참 지혜로운 분이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가셨는데 이번에 예배를 드리는데 형제가 몇몇이 교회를 떠났는 거예요. 근데 한두 사람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더라고요. 45명쯤에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소망스러웠어요. 제가 형제로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복노인 하다 이야기 많이 해가 다 외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장모님 트루스토리 제 아내가 그 트루스토리 보자 그러면서 아 우리 엄마 트루스토리 나온다 제 아내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 어린애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같이 보고 있었는데 마무리를 아주 멋지게 하고 있더라고요. 첫째 아들은 미국의 선교사가 되었고요. 둘째 아들은 김천교회 장로가 되었답니다. 막내 아들은 케냐 방송국 사장이 되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저희 가족 사진이 짜자자 나가는데 아무 멘트 없이 나가는 그 순간 오 주여, 처형이 전화가 따르릉 걸려왔어. 제 아내 이름이 현수이거든. 현수가 너들 사진 나왔더라. 누구야 도대체? 누가 이 사진 넣었어? 그러면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야, 그날 하여튼 잘 지나가서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거지.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왜냐고요? 사진만 나갔으니까 아무 멘트 없이. 또 멘트를 뭐라 그러겠어요? 막내 사이는 목사하다가 망했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요? 해피엔딩이니까. 그러나 지금 그 막내 사이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아멘. 제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년 이맘때 장모님 기일돼서 예배를 드릴 때면 다시 온 가족이 이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그때를 생각하니까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라 그러죠. 그죠? 코로나 재앙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코로나가 재앙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 덕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래요. 지금 형편 재앙 아니다. 하나님 다음에는 온 가족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겠구나. 72명이 다 같이 거기 들어와서 예배들이 그 순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소망스럽잖아요. 몰라요. 내년 되면 이제 72명이 더 될 거예요. 또 신생아가 또 태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요셉의 형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셉은 그들을 이미 용서했는데 형님들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과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니까 이제는 요셉이 우리를 그때를 생각해가지고 해야지는 않을까? 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를 용서하라 하라 하셨나니. 그러면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복잡한 것도 예수님이 들어가면 아주 단순하게 해결된다는 사실 압니까? 내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주님 믿으면, 주님과 마음만 하나 되면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이 주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을 믿는 어떤 장로님이 우리 몇몇 목회자들 앉혀놓고 막 계시록을 설명해 나갔는데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거예요. 뭘 저렇게 복잡하게 풀지. 예수님 빠지면 너무너무 복잡해지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결시키면 저절로 풀어질 걸. 뭐가 빠졌는 줄 알아요? 이 장로님이 저희들 CLF 모임에 오고 있는데요. 모임이 와서 어떻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완벽하게 다 사해 놓으셨다는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아직 이루어져 있지는 않는 거예요. 저희들 지역의 교회 예배당 지을 때 오셔서 일을 하신 적이 있대요. 천안에서 공사하는데 옆에 도와주는 형제가 장로님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지? 언제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 받으셨는데요? 되물었대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 받았는데? 성령의 불을 받아서 구원 받았다 하더래요. 그래서 나도 어느 성경교회 목사님 집회 참석해가지고 성령으로 불을 받아 구원 받았다 그래.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 교회하고 좀 다른데, 천안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왜 저분이 저렇게 이야기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이 마음을 열고 끝까지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맞는 이야기만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 형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내가 일반 교회 다닐 때 성령의 불을 받아 가슴이 뜨거워지면 난 구원 받은 줄 알았다. 근데 구원이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죄 속에 고통하며 괴로움에 살다가 이 교회를 만나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눈보다 이게 씻어놨더라. 주님이 날 의롭게 했더라. 얘기까지 안 들은 거지요. 그래 안 그래요? 얘기까지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 뭐야 불바다가 구원받는 사람 계세요? 벌써 다 죽었겠지. 사람들은 그런 성령 체험이라고 생각해. 그걸요. 그 성령 체험이 구원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해. 목회자가 그러니까 교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믿을 수밖에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 속에 예수님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연결시켜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빠지면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형님들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을 만났을 때, 요셉과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는 그들 마음 속에 모든 두려움이 끝나는 거예요.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을 보면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전개되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 앞부분에서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 하나님이 막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원하시지 않고 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되고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이르렀는데 누디아라는 여자가 자주장사라는 누디아는 여자가 바울을 보고 청종하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섬기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나오죠.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들어가서 누디아를 만나게 되고 누디아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서 그를 영접하게 하셨고 그리고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그 주인들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바울을 뒤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면서 소리치니까 그냥 지나쳤는데 그냥 지나쳤는데 자꾸 바울을 쫓아오면서 불편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근데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귀신 들린 소녀를 통해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일삼던 그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소요를 일으키게 되고 그때부터 핍박이 일어나고 때려서 심하게 때려서 감옥에 가두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향해 달려나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발은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마음이 적게 되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일들을 가만히 더듬어 보는 동안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더라. 아직 묶여 있는데, 아직 착고에 차여 있는데, 아직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형편이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런 형편이 실라의 마음의 슬픔이 되지 못했다, 이 말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더라고요. 진동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착고를 풀어주시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으니 자기 책임을 다 못했으니 나는 이제 벌을 받겠구나 싶어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우리 여기 있다. 간수가 바울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그때 간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0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여기서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사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야기, 율법사 이야기하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이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율법사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면 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 당신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길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영생이 이룰 줄 알았어요. 그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하면 할 수 있다는 마음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의 율법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간수는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중요한 것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각자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난 죄는 사했지만 앞으로 지을 죄는 내가 회개해야만 용서해 주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면 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이미 의롭게 해놓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뭘 믿어야 돼요? 은혜, 그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자, 2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뭘 전했어요? 주의 말씀을. 어떤 예수님을 믿을 거냐?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성경 53장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7절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는데 빌립이 묻는 거예요. 읽는 걸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5절 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르대가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7절로 넘어가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5절, 6절, 7절 거기에 나오는 그가 누구를 의미하냐 이 말이죠. 빌립은 거기서 시작하여 화평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목사님이 어제 제가 강남에 가서 성경학교 수업을 듣는데 아하수엘 왕의 손에 들려있던 그 머리 하만의 손에 들려있더라. 그 머리 하만의 손에 들려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데 쓰더라. 그런데 다시 보니까 그 구멀이 모르드개의 손에 들려있더라. 모르드개의 손에 구멀이 들려지니까 살리는 일을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멀을 주셨다 그러는데 얼마나 소망스럽던지.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구멍을 주셨다. 그래서 세계를 다 얻게 하신다. 어제 내려오는 길에 CLF 목사님을 한번 뵀는데 주간신문 안 읽은 게 4개인가 뭐 7개인가 있다. 그걸 쭉 읽었대. 하나같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얼마 전 설교를 들었는데 박 목사님 전 세계 대통령을 60회 만났다는데 대통령이 뭐 때문에 목사를 만나 주느냐는 거죠. 아무나 대통령 만나려고 한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 목사님이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여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 전하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분 들어 쓰시는 거구나. 저번 주 말씀 중에도 말라이 대통령 보좌관 전화 왔다 그랬잖아요. 말라이 대통령이 목사님이셔요. 그 담당하는 장관님이 연락이 와서 우리 대통령께서 목사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마인드 교육 모든 걸 다 우리는 받아들일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 되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죠. 아멘. 어떤 분이요, 외교부에요. 우리를 고발을 했대요. 2년 전에. 4개국 대통령을 만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민간단체에서 어떻게 민간인이 대통령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냐. 이거는 가짜뉴스다. 그래서 외교부에 확인한다고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확인 좀 해달라고. 이런 허무 맹랑한 이야기 어디 있느냐고. 그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니까 사실이라는 걸 알지. 그죠? 아, 이거 사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은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인 셀 수 없는 돈을 갖다 쏟아붓기 전에는 그것은 돈 갖다 쏟아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돈으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금을 주셨다. 뭐 하려고? 살리는 일 하려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려고. 저 죽어가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심장들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무리 좀 해봅시다. 33절을 보겠습니다.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이 상처투성이가 됐는데 자기 안 돌아보고 복음 전하니까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상처를 씻겨주시고 복음 전하니까 그들을 살펴주시고 복음 들은 간수가 그들을 영접해서 양식을 주고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얼마나 감사. 이제 우리 이 복음 가졌는데 나 위에서 살지 말고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위하는 나를 위하는 그 마음 다 버리고 우리도 복음 전하면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22장 6절에 너 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 어미새는 바로 복음 전도자를 말합니다. 알은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고 새끼를 품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복음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고 그들을 또 품어주고 또 끌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양육하는 동안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어미새를 놓아주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입니까? 강남에서 막 이제 목사님이 족구를 하고 있었어요. 이한규 목사님이 저만큼 서 계신 걸 제가 봤거든요. 운동을 마치자마자 다가오시더니 아이티에 있는 아들 이한솔 선교사 부부하고 형제한테 며칠 지방을 가고 있는데 그 안에 막 그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그 차량을 뺏으려고 한 건지 몰라도 기관총을 따다다다닥 난 사람 15발이 차에 박혔다. 이한수 성교사가 그 사모님 뒷자리에 앉는데 엎드려! 땅 엎드리는 순간 탁 하고 유리창문이 깨지면 총알이 탁 뒤로 지나갔다는 거죠. 다행히 거기 형제 한 사람 좀 손을 다치고 가까운 경찰서로 피신을 했는데 계속 천둥이 막 기관단총을 쏘아대니까 이 사모님이 좀 마음의 안정이 좀 안 되고 그래. 목사님이 이한서 선교사 통화를 한. 야, 감사하다. 감사하다. 우린 어미새야. 우린 어미새야.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동안 반드시 지키셔. 하나님이 지키셔. 아, 그 옆에서 목사님 막 통화하는 내용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먹먹해지더라. 그렇구나. 우린 어미새다. 막 총알이 날아오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지키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도행전 16장 시작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라.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보일 수 있는 가는 여정 속에 어려움도 있지만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착고에 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사람이 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위해 발을 내딛고 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러시아에서 막 시베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소식이 너무 소망스러워. 시베리아 영하 50대 되는 마을에 교회를 찾아가서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너 한국의 박옥수 목사님 아느냐? 너 한국의 박옥수 목사님 아느냐? 그분처럼 순수한 복음 전하신 분 없다. 너 그 말씀 들어봤느냐? 너 그분 말씀 좀 들어봐라 그러더래요. 세상에. 그분 제자가 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 그 교회에서 또 복음 전했다. 영화 보여주고 세상에 시베리아 그 영하 50도 되는 그곳에 영하 70도 되는 데도 있대요. 그 제가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 청정 지역에 가지고 마스크 쓰는 사람도 없고 코로나 환자도 없대요. 코로나 뭐 검사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원래는 이제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감기나 다를 바 없어. 우리 월드캠프 준비하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올 여름에 월드캠프 준비하자 그러시는데 이제 코로나도 다 이겼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 올 한 해 주님으로 행복한 삶 삽시다. 복음으로 살게 되길 바라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성교회 안에 또 여러분 삶 속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